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것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이 토지 무르기, 다른 말로 고엘 제도라고 그러죠, 토지 무르기와 이 희년이라는 중요한 두 단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토지 환원이나 율법 중 한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 타락 이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모두 잃어버린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다시 돌려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영적 설계도가 바로 토지 무르기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전체 부분만 읽었지만 레위기 25장 전체를 통해서 이 토지 무르기와 또 희년에 행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희년이란 안식년이 7년씩 7번, 즉 49년째 그 다음에 되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 그 뜻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란 뜻입니다. 근데 왜 이 희년이 요벨이 됐냐? 희년이 시작되는 50년째 되는 해, 그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 불게 됩니다. 불과 동시에 희년의 시작을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희년을 이 순양이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요벨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유빌레우스, 유빌레우스, 또 그것이 영어로 바뀌어지면서 주빌리가 된 겁니다. 한국 성경은 이 전체 내용을 놓고 한자어로 번역이 됐죠, 처음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50년째 되는 날이 되는 해가 되면 어때요? 기쁨의 해가 되죠. 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종회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 기쁠 시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희년의 기원은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출애굽에서부터 기원을 두는데 출애굽을 한 해부터 매년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 제일 먼저 이 나팔을 물게 되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한마디로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를 선포한다는 건 뭔가 어디에 얽혀매 있고 갇혀 있고 속박이 됐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지금 이 2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 하나님부터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며, 그리고 돌아가서 저마다 가족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가 신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어찌 돼 가지고 이 무슨 일이 영문인지 모르지만 가난 때문이든 어떤 이유로든지 남에게 돈을 빌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소유인 토지를 팔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팔게 돼서 어떻게든지 다시 마련해서 토지를 사면 좋은데 사질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가족이 각자 살 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마침내 그 본인은 어때요? 자신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종으로 전락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에 찌들게 되면은 뭐 신용불량자로 채무자로 떨어지는 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옛날에야 더 먹을 거나 이런 모든 내용이 풍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년이 되면은 그 남의 집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해방. 그리고 각자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갚지 못해서 남이 소유가 된 거, 그 땅도 신년이 되면 다 자기 땅, 원래 자기 것으로 다 되돌림을 받고.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어때요? 먹고 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뭐만 바라고 있겠습니까? 신년이 되는 날짜만 잡는 거야. 지금은 내가 비록 종이지만 야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내가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땅 내 소유로 되고. 옛날에는 어때요? 땅이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내가 보고 싶은 가족 다시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년이 얼마나 그 기다리고 사모하는 내용이 크고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신년이 되기 전에 자신이 판 토지를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신년 전에 자기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그의 그 토지를 판 자의 근족, 가까운 친척이 와서 대신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부유하게 돼서 갚을 돈이 생기면 그 신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지불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능력이 안 돼서 가까운 친척이 토지의 값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다시 사주어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토지 무르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토지 무르기와 신년으로 제목을 잡았지만 먼저 이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 토지 무르기는 제가 뭐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많이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여하튼 이 토지 무르기가 성립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땅,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땅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아니 목사님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우리 보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 이전까지 그저 이 내용을 지나쳐버리고 지나쳤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뭐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그렇잖아요. 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왜 토지 무르기의 전제가 하나님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돼야만 하는가?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 토지의 주인, 우리가 토지를 우리가 소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토지를 소유한다는 말은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토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다만 그 토지에서 그 토지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잠시 우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놓으신 거다.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현대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임차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전제가 필요하냐? 만일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이 판 땅은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유주가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소유주가 내가 아, 나 그 땅 주세요. 내가 돈 가져왔어요. 내가 싫어 안 팔아. 그러면 어때요? 그 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그 땅은 내 땅이야, 내 거야.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서로 팔고 산다고 하지만 땅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임차인으로서 임차권만을 서로 주고 파는 거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자, 먼저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임차권은 맥시멈 몇 년이 되겠습니까? 내가 A라는 분한테 내가 내 토지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토지를 판 사람은 이 토지에 아까도 말했지만 임차권을 갖고 있죠. 그럼 임차권이 몇 년입니까? 맥시멈 50년이야. 10년이 되면 빚을 갚든 안 갚든 무조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 50년의 시한부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빚을 못 갚든 갚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만 되면 그 내가 판 땅이 다시 내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내용은 우리의 구속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그것만 잃은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잠시 사단의 소유물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의 소유권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저는 너무너무 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구절 말고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내용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그죠? 우리가 수없이 들은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사단의 소속이 됐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윗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넌 내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찾아와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봐도 한심해.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내 거야. 그러면 모르겠습니까? 내가 너를 하나 나의 아들로서 다시 그 자리를 내가 다시 돌려놓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결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실패를 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내 거야 다시 내가 기회 줄게.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그 기회가 없는 걸 소망이 끊어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썩지 않는 소망, 바로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 그래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야, 넌 나의 소유야, 그 말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남아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비록 이러지만 하나님이 내가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실감 있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 토지 무르기라는 말이 좀 우리에겐 좀 어때요? 좀 낯설죠. 토지를 돌려준다 뭐 하면 되는데 무르기라는 게 물러준다 물른다. 이 토지 무르기의 이 무르기는 히브리어로 게우라입니다. 게우라. 근데 뜻이 뭐냐? 되사다 뭐 다시 산다 말 돼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의미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응? 그냥 물은다는 게 아니라 구속하다.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이란 말은 나중에 고엘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지만 잃어버린 삶 전체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라는 뜻이 바로 구속이다. 그게 무르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나한테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모든 것 소망과 희망이 없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어때요? 다시 다 찾아서 원래 상태로 돌려준다. 그게 구속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았어요? 만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힘은 어때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면서 나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도 따지고 뭐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갚아주신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게 구속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공짜로 뭐 가까운 친족이 해주지만 반드시 대가를 값을 지불해야 된답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개념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근족이 나의 고엘이 그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강권적으로 뺏어들고 야 너 죄 없어 이리 와 됐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아, 이 고엘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다? 아까 이 토지 무르게 첫째 전제 개념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잠시 임차인이다. 세 번째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것을 이 그 전에 신년이 오기 전에 나의 친족이 와서 토지 무르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바로 우리가 죄값, 타락한 값 이 내용을 아무 죄도 없는 친족이란 그 하나 때문에 그 의무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당장 대신 자신이 다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 값을 다 치름을 받아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다면 나의 친족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친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족이 나를 풀어줬듯이 해방시켜줬듯이 나도 다른 친족이 그러한 내용에 나와 같은 처지에 빠져있을 때 내가 그 친족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풀어줘야 되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고엘, 신령한 이제 우리의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주실 이 신령한 고엘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빚진 것을 다 갚아주고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지은 빚, 죄와 사망의 대가 그 내용을 갚아줄 자는 누구냐? 사람. 하나님도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알고 있는 게 그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갚아주시죠. 은혜로. 그러나 구체적으로 갚아주는 거야. 내가 우리가 구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죠?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그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 뽑은 데서 그대로 꼽는 일이 있어야 돼.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래서 사람인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죄진 거를 누가 갚아줘야 되느냐? 사람이 갚아줘야 돼.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어때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절대로 천사는 우리의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천사에 대해 신령한 영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지 않을까 하는 착각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느냐?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 천사 숭배하지 마. 천사는 너희의 부리는 영이야. 네가 왜 천사를 종인데 네가 왜 그 종을 숭배해? 그리고 내가 언제 천사를 보고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었냐? 착각하지 마라. 천사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부리는 영으로 준 거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다 쓰이는 거지 그 사람 그 천사가 갚아주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냐? 없잖아. 천사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낳습니까? 우리가 낳습니까? 우리가 낳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잘못된 그 모든 죄값, 그 모든 값을 누가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다 갚아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구속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속자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근족이어야 한다. 근족이란 가까울 근자 씁니다. 가까운 친척. 이 고엘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이를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엘은 단순히 돈을 대신 내는 사람의 개념보다 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가족들에게 대대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3자가 아닌 친족이 갚아줘야 혈연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우리 하장로님이 있습니다. 하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장님이 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친구야, 아유 저분 토지를 잃어버려서 힘들겠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 내가 갚아서 저분 토지를 돌려줘야 되겠다.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노, 안 돼. 저분은 하시고 난 권씨야. 왜? 하나님이 기업을 하씨에게 준 거야. 그러면 그 하씨에게 주신 기업은 누가 찾아야 돼? 하씨가. 그래서 그 혈연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끈끈한 내용이 그 기업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바로 친족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속은 단순히 빚 청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친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보다 기업을 줬으니까 그 기업을 찾는 데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사람으로 아까 오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친족이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영원한 친족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형제래,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얻는 명분을 주었으니.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났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너와 내가 형제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이 뭐냐, 맏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인데 이 맏아들이 다 갚아준 거야. 맏아들이 많은 형제들을. 그게 근족이죠. 나의 형제 이상 더 가까울 근족이 어디 있습니까? 삼촌, 사촌도 아니야. 형제는 뭐예요? 일촌이에요, 일촌. 세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갚아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근데 죄인은 인간은 어때요? 스스로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줬어요.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눌린 모든 갇혀있는 모든 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지금도 어때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사단 마귀는 반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발합니다. 죄졌어요.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법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죄를 고발하는 사단의 빚 문서를 붙잡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딱 낚아채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화 시켰다고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우리 문서, 죄에 대한 거, 빚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일로 가져와. 내가 다 갚아줄게. 일로 가져와. 갚아놓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다시는 사단 마귀가 그 내용을 놓고 시시비비 걸리지 못하게 못을 박아놨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는 그 사단 마귀를 전부 다 어때요? 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때요? 이기셨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사람이죠. 우리의 형제죠. 능력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친족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명만이 아니라. 근데 내 친족 중에 하나가 빚을 줬어. 근데 갚아주긴 줘야 되는데 아, 나 저 사람 싫어. 갚아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빚을 못 갚는 거야.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이. 근데 친족이 원치 않아서 물지 못한 사건이 바로 룻기서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룻기서 4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룻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와 룻이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은 뭡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그 남편이 자식이 죽었지 않았어요? 그 토지가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어때요? 더 살 수가 없어서 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파는 것보다 친족이 사서 다시 친족이 돌려주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야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족보를 순서를 따져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장로들 앞에 놓고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에게 먼저 묻습니다. 보아스가 여보시오, 당신이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물을 자격이 당신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 일이야. 당신 그 내용을 물으겠냐고 보아스가 모든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가 계산을 머리를 돌립니다. 빠르게 계산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알았어요. 내가 고엘이니까 내가 땅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보아스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땅값만이 아니라 여기 두 여인도 당신이 먹여 살려야 돼. 특히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 이 땅을, 그러니까 죽은 남편은 대신 당신이 룻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서 이 아들이 이 땅을 계속 소유할 수 있게끔 네가 해줘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친족, 가까운 친족이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만 불려주면 이거 땅값이면 자기가 줬으니까 소유같이 큰 소리 치겠는데, 아 결혼을 해야 되고 아들을 대신 낳아줘야 되고 아들 낳기만 하면 자기 소유가 아니라 다시 원상태, 그 죽은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을 듣고서 야 이건 손해보는 거야, 나 안 하겠어,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증표로 네 신발 던져. 그 신발 던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떠맡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자기의 그 고엘의 의무를 버린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보아스가 그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부를 때 뭐라고 돼 있냐? 야, 아무개야 라고. 성경에 아무요. 이 원어에는 Hi, hello, friends. 이름이 없어. 응? 분명히 그 사람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진 자였지만 이 죽은 친척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과 자기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엘이라는 거룩한 의무를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고엘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로 규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이 보아스는 어때요? 유력자입니다. 힘 있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보아스, 이 나오미와 룻을 택했습니다. 볼 때 어때요? 한마디로 아무런 가치 없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고엘의 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엘이 되지 않고 고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으면 우리의 친족을 뒤돌아보고 돌아볼 줄 아는, 또 그 내용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봤으니까 그 내용을 불쌍히 여기고 그 내용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고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면 그 구원을 소개하고 전하고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고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무리 고엘이라 할지라도 시간 내에 토지를 무르지 않으면 영원히 산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5장 29절부터 30절에 여기에 토지는 아니면 가옥입니다. 가옥. 가옥을 팔았는데 그 가옥을 1년 이내에 내가 무르지 않으면 그 가옥은 전부 다 누구 것이 되냐? 바로 산 사람의 것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 가옥이 판 그 가옥은 돌려주지 않는다. 그 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레위기 25장 29절부터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기회에는, 물릴 수 있는 기회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회복의 기회는 무한정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무르는 고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그 때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체 말고 즉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엘의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빚을 청산을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신년을 맞이한 자들로서 다시는 우리를 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놓치는 일이라든가 또는 이 마지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 바쳐 충성을 해야 하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드리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슨 때가 오느냐? 우리의 원수를 갚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지막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와 불러주셔. 그때 아유 바빠요 장가 갔어요 땅 샀어요 뭐 봐야 돼요 할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구나. 그 내용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잊지 마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신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신년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고엘과 신년에 대해 들어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토지 무르기 고엘의 규례를 두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더 나아가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우리의 유일하시고 진정한 고엘이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영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고엘이며 영원한 신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했음에도 저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고 선포하는 입술이 되지 못한 내용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마지막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등력을 덧입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